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했습니다. 사실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했더니 우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 좀 힘 있는 삶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들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험합니까?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 혹시 프린트를 가진 분은 그 40절이라고 되어 있는 잘못된 겁니다. 거기 가로를 해서 20장 1절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신이라 할 것이며, 얼마나 담대하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싸움에 나가서 싸울 때에 겁내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떨지 말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떱니다. 오늘은 뭘 먹고 살지? 오늘은 폐문도 어떻게 살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너가 살수 있는 거다 주고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굶고 사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길가에서 홈리스도 먹을 걸 옆에다 이렇게 싸놓고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안 해도 넣어놓으면 얼마 좋을까요? 근데 텐트를 치고 있으면서 밖에다 그걸 전부 탁 내놓고 생활을 하는 걸 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 험한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삼국시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시대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삼국 세 나라가 결국은 신라가 전부 정복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신라가 정복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화랑 제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젊은이들, 유능한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몸과 마음을 닦아서 무예를 연마하는 제도로서 거기에 출신이 술집에 가려는 말을 목을 치고 다시 돌아왔다는 김유신 장군까지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군병을 키웠기 때문에, 군사를 키웠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신라의 화랑 정신이죠. 화랑이란 단어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침과 도덕적인 지침이 되는 다섯 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그 계율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다섯 가지 계율은 사군이충, 충성으로 임금을 섬겨라, 임금을 충성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사친이호, 효로서 부모를 섬겨야 한다. 그 다음에 교이신, 믿음으로서 벗을 사귀어야 한다. 임전무태, 싸움에서는 물러가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살생유태, 살인할 수 있는 것, 죽일 때에는 가려서 죽여라.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중에서 특별히 신라에서 하는 게 임전무태라고 하는 걸 화랑들이 그 훈련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승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우리는 영적인 군사감이라고 성경은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화랑정신을 용감한 군정신을 이어져 오는데 우리 성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군사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장까지 무장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단과 권세와 그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아주 무장을 해야 됩니다. 참 세상의 싸움과 우리가 싸우는 싸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지만은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한 규례 보면은 전쟁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에서 4절까지 전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생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세상과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싸우느냐? 내가 부해서 내가 권세가 있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뭐 4년이면 끝나고 5년이면 끝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한계가 없습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와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승리의 비결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활하면서 묵상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일하는데 8시간에 소비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일체 없습니다. 운전할 때 운전하는 사람은 또 운전하는데 정신이 팔려 다른 생각이 일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운전할 때나 일할 때나 모든 일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무의식적인 삶이 아니라 의식적인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의식적으로 기도했다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단이라고는 이슬람교는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압니까? 기도를? 예, 5번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꾸란이라는 그 말씀에 1절에서 7절까지가 한 장인데 그 말씀 속에는 기도하는 것만 오직 그들의 신에게만의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은 찬양하라고 하는데 알라에게 찬양하는데 우리는 뭘 주십시오만 매일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과 나는 우리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 자녀의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것밖에 거의 하는 기도가 없어요. 90% 그렇다고요. 그런데 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삶이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여러분과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되는데 권세까지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까지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귀 권세와 마귀들과 사탄과 싸울 때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두렵거나 떨리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숫자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연약하고 수요가 적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이러한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7장 7절에서 연약하고 수요가 없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들을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지혜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우리 지금 29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지혜롭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기기 위해서는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성도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 속에 하나님과 성도와 관계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성격에 부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 속에 속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성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거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두느냐. 세상에 부정스러운 것, 세상에 악한 것, 세상에 정말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 꽃을 봐도 아름답고 세상을 봐도 아름답고 하늘 쳐다봐도 구름이 아름답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좋은 것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50%가 악한 것, 50%가 좋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죠. 우산장사 아들을 둔 어머니가 비 오는 날에는 참 좋다 하는데 하나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하나들은 신발 장사를 했대요. 그래 집신 장사를. 그러니까는 비 올 때는 큰 아들을 걱정하고 비가 안 올 때는 우산 장사하는 작은 아들을 걱정하고 해서 매일 걱정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하라는 거죠. 비 오면은 우산 장사들 날이 좋으면 집신장사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는 반반의 일들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여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좋은 것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긍정적이고 정말 소망적인 일을 향해서 노력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 그 특성 때문에 사단에 매여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사자의 굴에 사자들에게 잡혀서 찢기고 하는 것을 보면서 로마의 군병들이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 치면서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부르짖고 외쳤던 그러한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악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했던 로마는 일시에 멸망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어떻습니까? 악한 것이 좋다라고 악한 것을 더 우선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 저희들의 의로운 것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위해서 저희들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선지자 왕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을 생각해서 저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15년 동안 살려줬다고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지금까지 하고 왔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으니 앞으로도 그 일을 위해서 하겠나니다. 주여 이 땅에서 악한 세력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충만케 허락하라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요? 이처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문제와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환경을 불가능에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와 환경 배후에는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안목을 지니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그러한 환경이 있을 때 그 문제와 환경을 너무 크게 보는 나머지 그 너무 크게만 보고 어렵게만 생각한 나머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환경에 눌려서 탄식하고 낙망하고 심지어는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망 가운데 있는 걸 봅니다. 가데스 페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환경에 눌려서 낙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야 했는데 그들은 가나안 주민들과 성벽들 그리고 군사력이 너무 크게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낙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부추, 마늘 뭐 이런 것들만 우리 먹고 살자고 돌아가자라고 모세와 아론을 불평불만해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또한 다윗 같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해 왔습니다. 대장군입니다. 모든 군대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왔던 소년 여기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건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물맷돌로 던졌더니 그 이마에 맞아서 아무리 정말 위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낭망과 실망에 빠뜨렸던 그 골리앗 대장군도 쓰렸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환경에 접했을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우리가 자지르고 낙담한다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진하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것은 자신은 작고 환경과 문제는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때 사람들은 좌절하게 빠집니다. 우리가 움츠리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뼉을 치면서 웃을 것입니다. 오히려 중동질할 것입니다. 보라, 네가 예수 믿으니 그렇지 않느냐? 너희 현재 모습이 어떠냐? 얼마나 초라하냐? 네가 할 때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옛날에요. 좌시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픈 자가 있을 때는 방문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들. 다른 거 없어요. 뭐 물건을 사간다니 뭐 그건 필요 없습니다. 얼굴만 보더라도 가서 한번 얼굴을 볼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 우리가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요? 모두가 바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서로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는 항상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두 번째는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 보면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내가 잠을 자든 내가 놀든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야, 네가 뭘 하고 있느냐고 지금 나에게 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한다고 하는 것 확신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담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담대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가나안을 믿음으로 정복한 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우리는 말씀해 주는 것을 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럽니다.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성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돌으라는 거예요. 성벽을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번 돌랍니다. 13번은 돌고 나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말한다면 하나님 저렇게 튼튼한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야, 웃기지 마십시오라고 할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어중이 떠중이거든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중이 떠중이란 말입니다. 군사든 훈련된 군사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 인원을 전부 데리고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내가 돌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소리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줬던 그 창녀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답니다. 그곳은. 참 아주 신기하지요. 무너질 곳은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은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회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1972년부터 지금까지 전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두가 다 조금 자기가 좀 잘났다고 조금 좀 일할 수 있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가버리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은 연약할 때 내가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셨기에 내가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이렇다 저렇다 핑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은 말로만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행함으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물질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담대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로 의지하고 우리의 의지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하게 되지 아니하면은 세상이 나를 부르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나를 충동질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매일 영적 전쟁에서 모두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군인의 큰 무기는 담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많은 숙련된 군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연평도 작전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그 포문들이 전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안 된 거래요. 작동이.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맡은 그 삼성이 맡았다고 하던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넘겼답니다. 그 사업을. 그 국가의 그 무기하는 사업을.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덴마크에 또는 어디에 해서 지금 한국의 효자에 그러한 무기가 되었다라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걸 봤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경종을 준 걸로 저는 봅니다. 경종을 준 거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때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정권이 이북에다가 고정간첩, 한국에서 이북에 보낸 고정간첩들을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100여 명을 숙청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대통령을 하면서 이 나라의 비밀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모든 걸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면 세상의 힘이 나를 붙잡아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일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왜 담대합니까? 아무리 아군이 약하고 적군이 강하다 할지라도 든든한 구원부대가 응원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담대한 군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합심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원수와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적과 싸우심으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걸 세상에서 힘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 필요하죠. 옛날에 암 닥터 하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온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이제 그 가운데 어머니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자기는 어머니 따라오니까는 피곤하니까 밖에 나와서 잔디밭으로 뒹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꼴찌를 했던 그 학생이 이제는 점차 되니 나중에 3학년 때는 중학교 3학년 때는 1등으로 올라가는 뭐 10등이라든가 올라가는 그런 지혜를 갖게 돼.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분 간증이 그렇습니다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어주니까 로마서를 읽으라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다 읽었답니다. 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싹 로마서가 다 머릿속에 책을 보듯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책을 읽든지 그렇게 전부 다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어떠냐? 근데 수학은 하는 것은 안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때에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늘 여기 신명기 20장 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 함께 할 때 어떻습니까? 너와 함께 하시나 기록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위에서 부르시는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가 위에서 부르는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은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주는 상급을 무엇이냐? 영적 전투에서 우리들은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 결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정말 위에서 주는 복음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갖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가능한 문제나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우유의 뒤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항상 그 믿음의 기쁨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웃음만 웃어도 건강해진다고 하는 사람 봤는데 정말 건강해지는 걸 봤습니다. 우리 육체를 기쁘게 하면은 육체가 또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잘하면은 육체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그 긍정적인 건데 요사에 와서는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뇌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야 뇌야 나 네 뇌 참 아름답다 하면은 자기 뇌가 이 춤을 춘답니다. 자기 뇌가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참 바보스럽대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답니다. 이 뇌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좋게 생각하고 정말 긍정적으로 소망 가운데 생활하게 되면은 뇌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생활로 나아갈 때 내 몸을 통해서 나아갈 때는 정말 놀랍도록 큰 역사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그 역사를 베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잠언서 20장 5절에 그 말씀을 했거든요. 20장 5절 집에 가서 꼭 보십시오. 잠언서 2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면은 그것이 정말 깊은 우물물을 길어낼수록 정말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 줄로 확신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아버지 체험하게 해준다 했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이 허락치 못해서 힘들고 있는 저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으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확신을 갖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약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열고 행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 주셔서 아버지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기쁨의 교회, 감사에게 찬양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셔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